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내 해커들이 미 연방 정부 기관에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고 미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중국 해커들은 미 연방 공무원들의 신원 정보 수집과 비밀 취급 인가를 담당하는 연방 정부 기관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연방 인사 관리처는 어제 400만 명에 달하는 전현직 연방 공무원들이 해킹 피해를 입은 것 같다며 조사가 진행되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처는 지난 4월 이 같은 보안 침해 사례를 감지했다며 현재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부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중국에 기반을 두고 중국 정부와의 연계 가능성이 있는 해커들이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사이버전을 불법화하고 있다며 성급한 결론과 가상의 혐의를 만드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오늘 그리스 의회에서 국제채권단과의 채무협상에 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의원들에게 이번 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한 유럽채권단과의 경제개혁 조건협상에 실패했음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앞서 어제 국제통화기금 IMF에 앞으로 4차례 남은 채무 상환을 이달 말에 한꺼번에 일괄 지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재정난에 처한 그리스에 추가 부담을 안길 수 있어 그리스 의원들이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유럽으로부터 추가 지원이 없다면 그리스는 IMF의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미국 중앙은행에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IMF는 어제 발표한 미국 경제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성장 기조는 계속되겠지만 앞으로 경제 회복 과정에 분명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또 미국의 올 1분기 경제 성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현재 확인된 환자는 41명에 달하며 사망자도 4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메르스 검사에서 5명이 추가로 양성 반응을 보여 확진 환자는 모두 4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미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거쳐간 병원에 입원했거나 또 다녀간 환자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추가로 사망한 환자는 지난달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76살 남성과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돼 치료를 받아오던 82살 남성으로 모두 고령의 환자들이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메르스 합동조사단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 아다마와주의 주도인 욜라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30여 명이 사망했다고 나이지리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아다마와주는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이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나이지리아 국가비상관리청장은 이번 공격이 어제 저녁 사람들로 붐비는 지메타 시장에서 벌어졌으며 이로 인해 최소 31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이번 테러를 저질렀다고 시인하는 단체는 없지만 나이지리아 반군 보코하람은 이와 비슷한 테러를 저질러왔습니다. 보코하람은 무함마드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군 작전 사령부를 수도 아부자에서 자신들의 근거지인 마이두구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뒤 최근 며칠째 공세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인도 군 당국은 북동부 지역에서 어제 군인 20명을 살해하고 10여 명을 다치게 한 무장반군 색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인도 관리들은 마니푸르주에 있는 무장반군들이 어제 육군부대 수송 차량에 로켓과 포탄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군은 반군 은거지를 대상으로 한 작전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사살 명령을 하달받았다고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번 사태를 생각 없이 벌인 매우 처참한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의 지난해 무역 규모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나 적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작년도에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수력 발전소 가동률이 떨어지고
한국 정부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 개성공단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검역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하여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열 감지 카메라를 이제 북측에 대여.
미 국무부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어떤 위성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북부 지방은 가끔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지난해 무역 규모가 소폭 증가했지만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90% 선을 유지해 편중 현상이 여전히 과도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한국과의 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대외 무역 규모가 약 76억 1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5일 내놓은 2014년도 북한 대외무역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은 수출 31억 6천만 달러, 수입 4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규모는 소폭 늘었지만 무역 적자는 12억 9천만 달러로 전년도보다 무려 41%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수출은 1.7% 감소한 반면 수입은 7.8% 증가한 때문입니다. 수입이 늘어난 주요 품목은 전기와 기계류, 플라스틱 등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전기 기기 수입은 4억 3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55%나 증가했습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입니다.
북한이 작년도에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수력 발전소 가동률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석탄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해 가지고 화력 발전소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전력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이 반영돼 가지고 전기와 관련된 제품들을 대거 수입하면서 수입이 전체적으로 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북한의 주요 수출품은 석탄 등 광물성 연료로 11억 8천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전체의 37%를 차지했습니다. 조봉현 박사는 수출이 감소한 이유는 바로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인 광물성 연료를 포함한 지하자원의 단가가 지난해 30%가량 떨어진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의류와 부속품 수출로 전년 대비 24%나 증가한 6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때 남북교역이 활발하던 시절 한국 기업들이 북한에 들어가 임가공 형태로 상품을 생산해 한국으로 들여오던 사업을 남북관계 악화 여파로 중국 업체들이 대신하면서 중국으로의 의류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은 여전히 중국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무역 규모는 수출 28억 4천만 달러, 수입 40억 2천만 달러로 총 68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2013년 89%에서 지난해 90%로 조금 상승했습니다. 중국에 이어 다음으로 교역 비중이 큰 나라는 러시아, 인도, 태국, 방글라데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2009년 이후 교역 실적이 전혀 없었고 미국도 대북 경제 제재 조치로 인해 의료 장비와 의약품 등 구호물자의 원조에 그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세계 식량계획 WFP가 지난달 북한 취약계층에 지원한 식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의 실케버 대변인은 4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달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68만 4천여 명에게 1,523톤의 영양 강화 식품을 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4만여 명에게 2,587톤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 무려 41% 감소한 규모입니다. 또 전달 80만 3천여 명에게 1,738톤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서도 12% 감소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프란시스 케네디 대변인은 3일 BOA에 자금 부족으로 원래 계획보다 지원 규모가 줄어들었다며 현재 모금된 금액은 목표액의 55%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이 당초 양강도와 함경남북도 등 8개 도 87개군 취약계층 180만여 명에게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 목표한 금액은 1억 3,700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3일 현재 모금액은 7,5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케네디 대변인은 여전히 북한 인구의 70%가 식량 부족, 그리고 5세 미만 어린이의 20%는 발육 부진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 대부분이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 지방 등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해 만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 대부분이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 지방 등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해 만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식량계획은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의 영양 부족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영양 지원 사업을 올해 말까지 계속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 정부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의 개성공단 유입을 막기 위해 북한이 요청한 검역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개성공단 출입자들의 메르스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북한이 지원을 요청한 검역 장비를 오는 8일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국민이 공단으로 가는 북측 출입사무소와 북한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공단의 출입구에 열 감지 카메라 3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입니다.
우리 정부는 하여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열 감지 카메라를 이제 북측에 대여할 그런 예정이고 그 대여 방식은 지난번 에볼라 열 감지 카메라를 대했던 방식으로 북측에 전달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검역 장비와 함께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북측 근로자들을 위한 마스크의 경우 입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지급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오는 9일 회의를 열고 마스크를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 메르스 바이러스의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기업들 사이에서 지난해 에볼라 바이러스 창궐 때와 달리 이번엔 사태가 심각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실제 공단에서 메르스 감염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 방안이나 공단 내에서의 위생 문제 등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앞서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2일 개성공단으로의 메르스 유입 차단을 위한 검역 장비와 북측 근로자들을 위한 마스크를 지원해 줄 것을 남측에 요청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달 20일 메르스 환자가 처음 발견된 이후 불과 보름 만에 환자가 두 자리 숫자로 급격히 늘어나고 이 가운데 4명이 숨지는 등 전국적으로 메르스 감염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식 매체들은 연일 한국에서 발생한 메르스 피해 소식을 전하며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외화벌이를 위해 중동에 수천여 명의 근로자를 파견한 북한 역시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경우 파견 근로자들 대부분이 상당 기간 북한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만큼 한국처럼 메르스가 빠르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보건과 방역 분야가 취약한 북한은 과거에도 국제적인 전염병이 돌 때 외부와의 문을 걸어 잠그고 인적 교류를 중단했다며 메르스로 인해 가뜩이나 얼어붙은 남북 교류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당시 외국인 관광객들과 국제 구호단체의 방북을 불허했습니다. 메르스는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뒤 중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로 감염이 되면 38도씨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이나 호흡곤란을 보이며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2012년 4월 최초 환자가 보고된 이후 올해 5월까지 25개 나라에서 1,167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479명이 사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27일에 이어 또다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시험 발사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SLBM 수중 사출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TV는 4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활동을 담은 기록 영화를 통해 김 제1위원장이 참관한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사출 시험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 김 제1위원장은 간부들과 함께 소형 군함을 타고 잠수함이 해수면 아래로 잠수하는 장면과 해수면에서 북극성 1이라고 적힌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SLBM 발사 성공 장면을 지켜본 김 제1위원장은 대단히 기뻐하며 사출 시험 성공을 치하했습니다. 조선중앙TV의 방송 내용입니다.
멋있어! 성공이야! 대단하오! 라고 하시면서 인공지구 위성을 쏘아올린 것에 못지않은 경이적인 성과다가
영상은 또 SLBM 시험 발사 성공으로 마음먹은 대로 수중 작전을 진행할 수 있게 됐고 임의의 수역에서 적을 타격, 소멸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이 SLBM 사출 시험 영상을 공개한 건 지난달 27일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북한의 SLBM 사출 시험 두 번째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사출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기존 판단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7일 SLBM 발사 시험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지만 미국의 영상을 도용한 것으로 드러나 국제적 망신을 샀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인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이 미국 동영상 도용과 관련해 SLBM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연달아 영상을 공개한 것 같다면서 이번 영상은 북한 SLBM 사출 시험의 성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대로 콜드런칭을 제대로 성공을 했죠.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난관이 바로 사출 실험, 즉 그 콜드런칭. 물을 미사일이 빡차고 나와가지고 점화대로 되느냐 이건데 동영상으로 봐서 완벽하게 점화가 된 것 같고.
신 대표는 북한이 SLBM 수중 사출 시험에 성공한 만큼 북한 SLBM 실전 배치가 2, 3년 후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영상 속 북한 SLBM 사출 시험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 체제 특성상 김 제1위원장이 참석한 상황에서 속임수를 쓸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수함에서 발사된 사출 실험은 성공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냐, 성능 어느 정도 될 것이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SLBM 사출 시험에 대한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연달아 영상을 공개한 것 같다면서 최근 한국군이 사거리 5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데 대한 대응 차원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9일 SLBM 수중 사출 시험을 단행했으며 한국 군 당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SLBM의 개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북측에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역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돼 있다며 북한의 로켓 발사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우주개발국의 백창호 부국장은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첨단 지구관측 위성을 개발 중이라면서 언제든 로켓을 발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북한의 그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To be clear, any satellite launch that uses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would be a clear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require.
머리 하프 국무부 전략 커뮤니케이션 담당 선임 보좌관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를 봤다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어떤 위성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결의가 탄도미사일 계획과 관련된 모든 활동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프 선임 보좌관은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 기술이 사실상 동일하고 호환될 수 있는 만큼 물체를 지구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어떤 로켓도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과 직접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y rocket capable of placing an object in orbit is directly relevant to the development of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하프 선임 보좌관은 만약 제3국이 북한 위성을 대신 발사해 줄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변호인들에게 확인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역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자제를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프 선임 보좌관은 북한의 기술 발전을 돕는 대신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도록 압박을 강화하는 게 국제사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유럽의회 보고서가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를 권고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의회 내 의원 모임인 종교 신념의 자유와 종교적 관용이 세계 각국의 종교 자유 실태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내 초당파 의원들로 구성된 이 모임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헌법은 공식적으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는 헌법 규정을 이용해 북한 정부가 지도자 개인 숭배 외에 다른 종교 신앙 활동은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교회와 사찰 등은 신자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관광 명소로만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지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며 이런 수용소에 5만 명 내지 7만 명의 북한 기독교인들이 수감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북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북한 주변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북한 정권과 의미 있는 대화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럽연합 대외관계청과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주요 국가들, 특히 중국과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 상황과 북한의 종교인과 종교단체들의 끔찍한 상황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남북 대화에 종교 문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지난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같은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은 유엔 총회에 제출할 강력한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 작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한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권고한 북한인권 접촉그룹을 만드는 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대한 인권침해 관여한 책임자들을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목록에 추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럽의회 내에서 종교와 신앙의 자유 실무그룹이란 이름으로 활동했던 이 모임은 올해 1월 종교와 신념의 자유와 종교적 관용으로 이름을 바꾼 뒤 이번에 첫 번째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인근에서 최근 이산가족의 아픔을 조형물로 형상화한 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시회를 연 한국인 작가 이은숙 씨는 북한에서 월남한 아버지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VOA가 이은숙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자동차로 20여 분 거리에 있는 유서 깊은 도시 알렉산드리아. 지역 예술가들의 요람인 토피도 팩토리 아트센터에서 최근 특별한 조형물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설치 미술가 이은숙 씨가 이산가족을 주제로 빛과 섬유를 이용한 작품들을 전시한 것입니다. 투명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다양한 색의 형광실과 사진을 붙인 조형물들은 조명 아래 은은한 빛을 뿜습니다. 작품 곳곳을 통과하는 형광실이 특히 눈에 띕니다.
이제 제 작품이 이렇게 실로 이렇게 계속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떨어져 있지만 이게 바구니 짜는 기법으로 이렇게 얘네들을 짰는데 그 짜면서 실이 떨어져 있지만 짜면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서로 헤어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가족이라는 느낌이죠. 뭔가 이렇게 연결 커넥션이 돼 있다라는 거죠.
이 작가는 전시회에서 특히 현대사회에서 이산가족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정치적 이유가 아닌 경제적 이유에서 일을 찾아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고 흩어져 사는 가족끼리 몇 년에 한 번밖에 못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족들도 실로 이어지듯 하나로 연결돼 있고 서로 사랑하기에 행복하다고 이 작가는 설명했습니다. 작가는 여러 나라 출신 이산가족들의 사진들과 이들의 사연을 담은 글귀, 씨앗에 활용해 각 가정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이은숙 작가는 지금까지 작품 활동을 통해 꾸준히 이산가족의 아픔을 담아냈습니다. 특히 2007년 독일 통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사라진 베를린 장벽을 전시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이산가족 5천 명의 이름을 투명한 장벽에 넣어 밤하늘 아래 화려한 빛을 발하게 한 것입니다. 높이 5m, 길이 30m의 이 거대한 조형물은 BBC와 CNN 등 유력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이 작가는 설치 예술의 경우 특히 배경 장소가 갖는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도 우리같이 분단이었지만 지금은 통일이 돼서 그 분단의 아픔을 다 해소를 했죠. 그래서 그런 우리도 독일같이 이렇게 좀 국경이 없고 분단이 없는 나라가 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그 사라진 베를린 장벽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아픔을 대신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작가는 한반도 분단과 이산의 아픔을 겪은 아버지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북의 가족을 가정을 가지고 자식이 4명이 있었는데 그 6.25 전쟁이 나면서 남한 쪽으로 참전을 하셨어요. 군인으로.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그 북쪽 가족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평생 만나지 못하고 60여 년을 그리워하시다가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가족의 의미를 담은 그의 작품들은 비단 한국인 이산가족들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전시회를 보러 온 하디아 사마하 씨는 1978년 레바논 내전을 피해 고국을 떠났다며 전쟁 당시 겪었던 이산의 아픔이 되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I was moved by her art. Her art spoke to me. I left Lebanon during the war and I was separated from my parents.
사마하 씨는 전쟁이 일어나 레바논을 떠났고 한동안 부모님과 떨어져 지냈다며 전쟁이 나의 어린 시절을 빼앗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사마하 씨는 이은숙 작가의 작품들이 마치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과 같았고 깊이 감동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은숙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특히 젊은이들이 영감을 받고 전 세계 흩어진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국제축구연맹 FIFA가 주관하는 20세 이하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나이지리아에 완패했습니다. 북한은 승리 없이 2패를 기록해 16강 진출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015 국제축구연맹 FIFA 20세 이하 월드컵 2차전에서 나이지리아에 0-4로 완패했습니다. 북한은 4일 뉴질랜드에서 열린 조별리그 2조 2차전 나이지리아와의 경기에서 전반을 0-0 무승부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3분과 6분에 나이지리아에 연속골을 허용하며 0-2로 끌려가기 시작한 북한은 만회골을 넣지 못한 채 후반 26분과 35분에 나이지리아에게 추가골을 내주며 넉점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북한은 슈팅수에서도 8-19로 크게 뒤지는 등 경기 내내 열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북한의 안계근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FIFA와의 인터뷰에서 후반 초반에 너무 빨리 쉽게 득점을 허용한 뒤 선수들의 사기가 떨어진 것을 패인으로 꼽았습니다. 1차전에서 헝가리에 1-5로 패한 데 이어 2차전에서도 나이지리아에 0-4로 패한 북한은 2연패를 기록하며 2조 최하위인 4위를 기록했습니다. 24개 출전국이 6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는 이번 대회에서는 각조 상위 2개 팀과 각조 3위 팀 가운데 성적이 좋은 4개 팀이 16강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승점 0점에 골득실 마이너스 8점인 북한이 16강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경기인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큰 점수 차로 승리한 뒤 다른 팀들의 경기 결과까지 살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는 7일 북한과 경기를 펼치는 브라질은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현재 2승으로 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경기도가 주최하는 2015 안보 통일 페스티벌이 의정부에서 열렸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미래의 통일로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열린 행사입니다.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렸을 때 이거 아저씨들이 전쟁 때 먹었던 식품이란다. 맛있게 먹어.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2015 안보통일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이번 안보통일 페스티벌은 17개 군부대, 18개 공공 민간기관 및 단체, 또 17개 공연팀이 참여했고요. 안보장비 전시, 안보체험 프로그램, 안보정책 포럼, 그림, 퀴즈, 웅변대회,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는데요. 특히 6.25 한국전쟁 당시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관객들의 발길을 끕니다.
어렸을 때 우리 이제 그거 배웠던 세대니까 살지는 않지만 근데 이거 여기 직접 보니까요 굉장히 이거 생생하고 옛날 지금 이제 이런 거 관심 저도 이제 이거는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이 사진 보니까 진짜 마음이 아프네요. 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더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 이제 목욕하고 이런 거 포로들이 저거 봐요 그냥 길거리에서 이런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 이제 그런 거를 우리도 이제 기억을 안 하지만 이제 실제 겪었던 세대에서 점점 멀어지니까 그런 게 이제 걱정이 되네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수리온 헬기는 물론 대한민국 포병의 대표 무기인 K9 자주포, 공군 미사일, 해병대 장갑차 등 한국군의 전투 장비와 미군의 다련장 로켓포, 화생방 정찰차 등 다양한 안보 장비가 행사장에 나와 있고요. 최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연기 탈출 체험, 물소화기 사용, 심폐소생술 교육 등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프로그램과 재난응급구호품, 무전기 및 송수신기 등 긴급통신장비 등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각종 장비들을 전시했는데요. 적십자 의정부지구협의회 회장 김광현 씨를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한번 해보세요.
해봐요. 풀면 놓고.
지금 심폐소생술 그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심폐소생술. 네.
갑자기 주위에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요 4분 안에 이런 행동이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졌을 때 생존 확률이 많이 높아지니까 꼭 해야 됩니다.
전투 식량 및 전쟁 음식 맛보기 행사는 전쟁을 겪은 세대에게는 과거를 돌아보게 해주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신기한 체험인데요.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마련한 음식들이 한상 가득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 주먹밥이요.
주먹밥. 네. 이게 정말 우리 전쟁 때 먹었던 그 음식.
그렇죠. 건빵. 아직 지금 거의 이제 유치원 아기들이 많이 왔는데 네.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옛날 그 주먹밥이네. 그래서 네, 이거 감회가 새로우실 거고 이제 아기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른들이 주먹밥이라니까 그냥 주먹밥이라 하나 보다. 맛있어? 네.
어려웠을 때 6.25를 겪으시면서 격전의 세월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들이 어린아이서부터 그걸 너무 모르고 또 지나쳐가는 것 같아서 그런 상기한 의미에서 이런 식품을 그때 봤던 걸 재현하고자 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을 오셔서 같이 동참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저도 봉사하게 됐고 그랬어요.
네.
예, 이걸 드시면서 나라의 어떤 소중함 또 우리 결의의 어떤 단결 그런 걸 일깨우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안보와 통일을 주제로 한 그림 웅변 퀴즈 대회, 클레이 아트, 쉬링크 아트, 종이 접기, 라디오 조립 등 다양한 만들기 체험, 기상캐스터, 소방관, 손톱을 꾸며주는 네일 아트 등의 직업 체험도 마련돼 있는데요. 국가보훈처에서는 슈링크 아트라는 다소 생소한 체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슈링크 아트라는 거고요. 올해가 그 광복 70년, 분단 70년이기 때문에 그 저희 국가보훈처에서 나왔습니다. 그 올해 슬로건이 갈등과 분열 넘어 그 미래로 통일로라는 슬로건인데요. 학생들이 여기에 채색을 하고 이걸 5분에 구우면 5분의 크기로 줄어들어서 핸드폰 고리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아무래도 올해가 광복 70년, 분단 70년이다 보니까요. 자라나는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장래에 우리나라 통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걸 채색하지만 비록 어떤 의미에서 채색하는지를 그 모를 수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이걸 가져가서 학생들이 아이들이 이걸 그 간직하면서 조금이라도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라는 그 현실을 좀 직시하고 향후에 그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갖고 오게 됐습니다.
이런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보와 통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계기가 됐는데요.
이제 뭐 이념이나 이런 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것도 참
같이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아니 통일이 돼야 되는 거지. 통일이 돼야지 우리는 가족도 친척도 다 있거든. 그런데 통일이 돼야 되지. 통일이 돼서 우리가 가족이 만나고 싶은 거는 고향 산천이 제일 그리운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속상한 거지. 통일을 이루도록 우리는 하는 거잖아.
통일은 언젠가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시대적인 명제예요. 단순히 남과 북이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통일은 21세기에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겨줄 반도가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저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보와 통일을 주제로 한 경기도의 대표적인 축제인 통일안보 페스티벌은 민, 관, 군이 화합하고 안보와 통일,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도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지난 휴전협정 체결 이후 최대 규모의 교전이 다시 벌어진 가운데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이 일본으로부터 방위 지원을 받고 일본 자위대의 자국기지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중국 양쯔강에서 460명을 태운 채 침몰한 유람선이 인양됐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상황이 심상치 않은가 보군요.
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이번 주 다시 교전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지난 2월에 이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최대 규모의 교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태가 다시 악화될 거란 우려가 큽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반군이 협정을 어기고 공격을 가했으며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밝혔고요. 반군은 정부군이 먼저 공격을 가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그동안의 휴전 상태에도 충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동안에도 간간이 충돌이 있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정부와 반군은 서로 상대방이 휴전을 어기고 공격을 시작했다고 비난했었죠. 하지만 위태롭긴 해도 휴전이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지난 2일과 3일 마린카 마을에서 벌어진 교전으로 양측에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훨씬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교전으로 군인 5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다고 밝혔고요. 반군은 반군대로 반군 병사 16명과 민간인 5명 등 21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를 배후로 지목하면서 강력히 비난을 했다죠?
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의회 연설에서 러시아의 침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러시아 병력 9천 명 이상이 이미 우크라이나 동부 반군 지역에 들어와 있다면서 러시아의 전면적인 대규모 침공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나토도 러시아가 병력과 무기를 우크라이나 동부로 보내고 대규모 공세를 위한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주장들을 부인하고 있죠?
네, 러시아 크렘린궁은 어제도요, 자신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교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반군의 무기와 병력을 지원했다는 것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크렘린궁은 오히려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번 주말 독일에서 열리는 서방 정상회의를 앞두고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먼저 공격을 가하고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이 교전이 발생하기 전에 반군 지역에서 이미 교전이 벌어진 곳으로 중화기가 이동하는 것이 포착된 것을 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반군 측에서 먼저 공격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한편 반군 측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정부군이 먼저 공격을 가했고 특히 주거 지역에 정부군이 포격을 가해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고요. 러시아를 제외한 주요 7개국과 정상회의를 갔는데 여기서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죠.
그렇습니다. 사실 러시아도 주요 7개국에 포함되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회의에서 배제되고 있죠. 백악관은 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쉬튼 카터 미 국방장관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 독일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카터 장관이 최근에 아시아 순방을 마쳤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 다시 독일로 날아갔습니다. 카터 장관은 현지 미군 사령관 또 고위 미국 외교관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갔는데요. 나토 차원의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방안 또 이 미국과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의 효과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미 국방부는요. 이번 대책회의가 이달 말로 예정된 나토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카터 장관이 나토 국방장관 회담에 참가하는 것이 취임 후에 처음이죠. 또 이렇게 미국 외에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유엔에서도 안보리가 오늘 회의를 갖기로 했는데요. 앞서 유엔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동부 내전 사태로 6,4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필리핀과 일본이 군사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 같군요.
네, 베니그노 아키노의 필리핀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 중인데요. 네. 오늘 이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방문부대 지휘협정 체결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정은 일본 자위대 소속 항공기와 함정들이 재급유 또 물자 조달을 위해서 자국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요. 두 나라가 연합군사훈련을 하는 내용도 담게 됩니다.
네. 자, 일본이 점차 이 자위대 활동 범위를 넓혀가는 그 실질적인 그 확대 행보를 보이는 것 같은데 필리핀이 왜 일본 자위대 자국기지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겁니까?
중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인데요. 필리핀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고조되면서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지난 2년 가까이 필리핀에서 멀지 않은 남중국해 영유권 도서 스플래틀리 군도에서요 인공섬을 조성하고 군사시설로 사용될 수 있는 활주로, 부두, 또 유류보급시설, 막사 등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인공섬, 여러 개의 인공섬의 크기가 거의 축구장 1,100개를 합친 면적 정도라고 하니까 상당한 규모입니다. 필리핀은 중국이 활주로 공사를 마치고 전투기를 배치할 경우에 자국 전역의 작전권에 들게 된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었고요. 특히 중국이 지난주에 발표한 국방 백서에서 공중과 해상에서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직접 이렇게 언급한 점도 이런 우려를 더욱 높이고 있는데요. 필리핀은 이런 안보 위협 속에서 주변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일본과도 이 방위 지원을 받고 대신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위대의 자국기지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겁니다.
네, 이 어떤 방위 지원을 받게 됩니까?
아키노 대통령이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강화에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 방위 장비와 기술의 필리핀 이전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협의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무기 수출이 가능하도록 방위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최근에 호주의 신형 잠수함 도입 계획 참여를 위해서 관련 기술을 호주에 제공하기로 했고 또 이번에 필리핀에도 무기와 기술 이전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건데요. 일본 언론들은 필리핀에 수출이 가능한 무기로 P-3C 대잠 초계기와 관련 레이더 기술을 꽂고 있는데 이 비행기는 원래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개발한 것인데요. 지금은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에서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필리핀 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남중국해 진출이 더욱 용이해지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가 그동안 국방태세 강화를 추진하면서 최근에는 이 내각에서 방위 규정을 개정해서 자위대 활동 영역에 제한을 거의 없앴는데요. 필리핀과 남중국해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벌이고 또 필리핀 기지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이 그만큼 남중국해 진출이 용이해지는 것이죠. 또 이 네. 앞서 이 인도를 방문했던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도요. 인도 정부의 미국과 인도의 연합 군사훈련에 일본도 참가시키는 방안을 제안했었는데 만약 인도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면 인도양으로도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양쯔강 유람선 침몰 사고 속보 알아봅니다. 중국 당국이 사고 유람선을 인양을 했군요.
네, 침몰 사고 발생 5일 만에 유람선을 인양했는데요. 완전히 뒤집어져서 강 아래로 거의 잠겼던 선체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유람선에는 456명이 타고 있었고요. 이 중에 탈출하거나 구조된 사람이 14명입니다. 이제 나머지 442명은 모두 사망했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습된 시신은 100여 구 정도입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인양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굉장히 빠르게 인양이 이루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 세월호는 아직도 인양되지 않은 채 물속에 가라앉아 있죠. 지난 4월에 사고 일주기 즈음에서 인양 결정만 내려진 상태인데요. 인양이 미뤄졌던 건 사고 초기에 일단 선체 상태를 그대로 보존한 채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진행하려는 의도도 있었고요. 또 이 세월호 사고 현장은 강이 아니라 바다 아닙니까?
네.
수심이 깊고 또 유속이 빨라서 인양 자체가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양쯔강 사고에서도 인양을 반대하는 가족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닷새가 지났고 생존자가 남아있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으로 인양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또 세월호보다는 이제 강에 있었고 이 지상과도 가깝기 때문에 인양이 손쉬웠다고 합니다. 한편 현장 구조를 지휘한 리커창 총리는 어제 베이징으로 복귀를 했는데 오늘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말의 희망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수색과 구조에 계속 전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인양된 선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물을 빼고 수색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선체가 인양되기 전에는 이 물속 시계가 좋지 않고 또 선체 진입도 어려워서 수색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선체를 인양한 상황에서 생존자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양쯔강 유람선 침몰 사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44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참사로 기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람선 침몰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고 원인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한 점의 의심도 없게 철저히 규명하라고 다시 지시했다고 합니다. 앞서 이 배에서 탈출한 선장은 갑자기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불었고 배가 순식간에 뒤집어졌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이제 배를 무리하게 증축했다거나 아니면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운항을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배의 크기를 상당히 늘렸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지 않습니까?
네, 사고가 난 유람선 둥팡 지싱은 원래 이 길이가 60m였는데 승객과 화물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도록 76.5m까지 15m 이상 늘렸고요. 물론 아직 이런 개조가 사고의 원인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 세월호 침몰 사고 때도요. 무리한 개조가 배의 균형을 잃게 만들어서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배를 무리하게 운행했다는 것은 어떤 얘기인가요?
선장이 앞서 이제 운항하기 어려운 날씨라는 이 기상국의 경고를 사고 발생 30분 전까지 7차례나 무시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 기상국도 앞서 사고 당일 양쯔강 이 중하류에서 배가 운행하기 어려운 정도인 초속 35m의 강한 회오리 바람이 불었다고 밝혔었습니다. 만약에 선장이 기상국의 경고를 무시한 게 사실이라면 선장 혹은 이제 무리하게 유람선 운항을 결정한 선사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사고가 난 유람선은 충칭시의 한 국유기업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오늘 중국 당국의 기자회견장에도요. 유람선 탑승자 가족들이 들이닥쳐서 항의를 했는데 이들은 선박이 무리하게 운항됐다는 점과 관련해서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고요. 또 그동안 구조 등의 작업에서 가족의 의견이 배제됐다는 점도 당국에 항의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미국의 모든 것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미국의 뉴스, 미국 뉴스 헤드라인과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알아보는 미국의 모든 것, ABC 아메리카. 미국 역사와 영화가 만났습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 지금 미국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 50가지 역사와 문화, 미국 50개 주를 소개하는 미국 50개 주를 하다. 미국인이 자랑하는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는 30도. 신의주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 오후에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최저 15, 최고 25도. 강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12, 최고 23도. 해주, 개성 모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최저 16도, 최고 24도. 개성 최저 14도, 최고 28도입니다. 함흥은 구름 조금 끼고 최저 12도, 최고 20도. 장진도 구름 조금 끼고 최저 5도, 최고는 14도. 해산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9도, 최고 21도. 선봉은 오전에 구름이 많이 끼다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14도입니다. 원산은 구름 조금 끼고 최저 14, 최고 16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이 조금 끼고 물결은 0.5 내지 역시 2.5m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가끔 구름 많고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8도에서 19도, 낮 최고 15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파키스탄 경찰이 3년 전 10대 여성 활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 양에게 총격을 가했던 범인 10명 가운데 8명을 최근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살림 마르와트 파키스탄 경찰청장은 오늘 서방 언론에 8명이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다고 밝혔으며 파키스탄의 다른 안보 관리들도 이 보도 내용이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파키스탄 관리들은 앞서 지난 4월 말랄라 양 살해 기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10명이 최소 징역 25년씩을 선고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스와트밸리 지역에서 등교 중이던 당시 14살의 말랄라 양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내려진 유죄 결정이었습니다. 말랄라 양은 그 뒤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으며 영국에서 치료를 받은 뒤 계속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 탈레반은 만일 말랄라 양이 파키스탄으로 되돌아오면 또다시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중국 내 해커들이 미 연방정부기관에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고 미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중국 해커들은 미 연방공무원들의 신원정보 수집과 비밀 취급 인가를 담당하는 연방정부기관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연방인사관리처는 어제 400만 명에 달하는 전현직 연방공무원들이 해킹 피해를 입은 것 같다며 조사가 진행되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처는 지난 4월 이 같은 보안 침해 사례를 감지했다며 현재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부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중국에 기반을 두고 중국 정부와의 연계 가능성이 있는 해커들이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사이버전을 불법화하고 있다며 성급한 결론과 가상의 혐의를 만드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오늘 그리스 의회에서 국제채권단과의 채무협상에 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의원들에게 이번 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한 유럽채권단과의 경제개혁 조건 협상에 실패했음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앞서 어제 국제통화기금 IMF에 앞으로 4차례 남은 채무 상환을 이달 말에 한꺼번에 일괄 지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재정난에 처한 그리스에 추가 부담을 안겨줄 수 있어 그리스 의원들이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현재 확인된 환자는 41명에 달하며 사망자도 4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메르스 검사에서 5명이 추가로 양성 반응을 보여 확진 환자는 모두 4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미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거쳐간 병원에 입원했거나 다녀간 환자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어제 추가로 사망한 환자는 지난달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76살 남성과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돼 치료를 받아오던 82살 남성으로 모두 고령의 환자들이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메르스 합동조사단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 아마다와주의 주도인 욜라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30여 명이 사망했다고 나이지리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아다마와주는 이슬람 가격단체 보코하람이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나이지리아 국가비상관리청장은 이번 공격이 어제 저녁 사람들로 붐비는 지메타 시장에서 벌어졌으며 이로 인해 최소 31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이번 테러를 저질렀다고 시인하는 단체는 없지만 나이지리아 반군 보코하람은 이와 비슷한 테러를 저질러 왔습니다. 인도 군 당국은 북동부 지역에서 어제 군인 20명을 살해하고 10여 명을 다치게 한 무장반군 색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인도 관리들은 마니푸르주에 있는 무장반군들이 어제 육군부대 수송 차량에 로켓과 포탄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군은 반군 은거지를 대상으로 한 작전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사살 명령을 하달받았다고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번 사태를 생각 없이 벌인 매우 처참한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